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뭔가 이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혹시 승호 형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2장 10절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지금 이제 교구로 우리 김태형 목사님, 송민호 전도사님이 교구를 맡으셨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항상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뒤에 떠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안일함 혹은 그들의 행복 혹은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함,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온전함은 지금 말로 바꾸면은 성도들의 성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온전함,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신앙의 성숙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심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부르심에 합당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함이니까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할 사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까닭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대로 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있죠. 소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곧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뭘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부르셨지요?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께서 다니고 계시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 말 아닙니다. 아시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진지해서 제가 숨좀 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박함에 눌려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한습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한습의 성교는 교회의 뿌리이고 선교사다. 오늘은 그래서 한습의 터 모임에 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한습지기들이 세워졌는데 한습의 터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한습의 터 모임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습의 터 모임은 부르심과 그리고 이 사명을 담아내는 도구로서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습의 터 모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모임. 이것이 터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 한습지기들도 계시고 우리 터기들도 계신데 오늘 우리가 왜 터모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터모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터모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터모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습지기들 그리고 터모임 안에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혹시 터기들이 있다면, 새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모임으로서의 터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터 모임은 부르심의 이유를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즉,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를 두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금방 한 분이 입을 소리 내지 않으셨지만, 성가대 쪽에서 답을 말해주셨는데, 부르심의 이유를 두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명이라고. 사명. 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참 많이 예배 때마다 언급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해서 시작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친히 작품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사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쉽게 얘기해서 죽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도 해야 할 일.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일.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사명, 그 일을 못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자, 아마 한자가 있을 것인데, 이제 사. 여러분, 이 한자, 이 사자가 어떤 걸 형상하고 있느냐면은 사람 목에 칼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자 사명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혹은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이제 죽어도 좋은 사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오직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제 죽어도 좋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의 목숨,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 때문에 목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보는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120세의 모세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말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했습니까? 모세는 건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났기에 하나님은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그것은 뭔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고로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사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너희들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명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수치기들은 저하고 자기 사명을 찾는 작업들을 거의 하셨습니다. 길게는 8개월 하셨죠. 첫 번째 저하고 한수치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8개월 하셨고 두 번째 팀들은 저하고 4개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치기들의 사명 선언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수치기들이 거의 자신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한수치기 MT에서도 한수치기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터기들들은 아직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받은 한수치기들과 그리고 사명을 받은 한수치기들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터기들과 함께 공유해 보면서 터기들은 그것이 자신의 비전과 사명이 아닐지라도 일정 시간 동안 한수치기들의 사명을 함께 공유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는구나라는 감각을 익히고, 마침내 터기들도 그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모임이 터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사명을 이토록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명을 찾으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정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정하신 그 일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큰 꿈을 꿀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찾아가다 보면 나는 이제 제가 그왜 이렇게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다른 말을 잘 못하냐 하면 다른 걸 하면 또 통역을 하는 자매가 좀 힘들까 봐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혹시 원고에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해도 우리 자매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는 그냥 집 앞에 마당을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철학자 얘기처럼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명을 통해서 발견할 때 가지는 전율이 있습니다.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사명은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찾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마침내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 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는 순간에 사막에 길이 생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그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숲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가 나는 게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참새는 자기 힘으로 바닥바닥바닥거리는 겁니다. 날아봐야 거기서 거기죠. 독수리는 다릅니다.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받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은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터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번째는 터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한숨의 터모임 첫 번째 뭐다고요? 첫 번째는 뭐? 부르심.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세 번째는 뭐냐? 터모임은요, 자신의 은사를 찾는 시간입니다. 은사. 여러분, 사명은요, 반드시 은사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것이 터모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터모임은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기프트라는 게 주어진 거잖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밤을 새워도 내가 안 피곤한 거, 밤을 새워도 그것이 좋은 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데 그 일들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 그걸 찾는 겁니다. 은사.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1분 동안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냥 생각, 안 그러면 앞에 사람이 말을 못하면, 자기가 말을 못하면 앞에 사람이 얘기해 주십시오. 은사가 뭐 같아요? 내 은사가 뭐 같아요? 내 은사가. 내 은사는 뭐 잔소리입니까? 뭡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은사는 뭡니까? 자신의 은사.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은사가 뭐 같아요? 자신의 은사. 그리고 수긍이 되십니까? 자기 은사가 그거라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은사가 뭐예요? 자신의 은사. 그럼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주된 원인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은사를 썩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고에는 없지만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불일듯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만이 은사를 발휘했을 때는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온 교회가 각자의 은사대로 섬겼을 때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터모임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고함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잠자고 있는 은사를 불붙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왜 우리가 지금 터모임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찾고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이 주어졌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은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터모임은 은사를 가지고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공동체와 한숲이라는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사명을 어떻게 풀어내실까?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우리 이번에 한숲 특기 모임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한스 공동체 안에서는 뭘할 건가? 난 유튜브를 섬기겠다. 유튜브를 섬겨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소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보겠다. 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모임은요, 사명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통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터모임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터모임이 주목하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딜까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터모임은요, 모여서 단순히 나누는 시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은 모일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터모임은 모일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터모임은 언제나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시간이 터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사명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지금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터모임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여섯 번째, 터모임은 그래서 다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똑같은 공과를 하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똑같은 터모임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삶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역동성과 다양성입니다. 왜 사명을 발견한 삶에 역동성이 나타나냐면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역동성이 나타나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의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은 흑백이 아니에요. 온갖 보석이 있는 총천연색 컬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동성과 다양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터모임은요, 다양해야 됩니다. 아홉 개의 터가 있지만 아홉 개의 터가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터마다 특징이 달라야 하고 모든 터마다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래서 여러분, 터모임은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6년, 7년 있어도 한 명의 그 회심자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향한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터모임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계속할 수 있는 모임이 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반복하겠지만은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일곱 가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뭐다 일곱 가지만 안 해도 됩니다. 기억 못하는 분은 잊어버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일곱 가지. 저 보현이하고 저기 종현 이모하고 한번 얘기해 봐. 일곱 가지. 몇 가지가 기억나는지 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일곱 가지 다 말한 분 계세요? 혹시?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일곱 가지 다 말한 분?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일곱 가지 다 말했다. 아유, 대단하다. 하은이가 다 했구나. 일곱. 그러면 우리의 은사는 망각의 은사입니다. 우리 공동체 은사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띄워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물어도 한명 외에는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잘 아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많아요. 하지만 이 터모임의 일곱 가지 특징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사역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그러나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지만은 이 사역만큼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면 사역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터모임의 일곱 가지의 특징만이나 더 중요한 것, 터모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영성을 어떻게 훈련하고 강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사명을 못 해요. 나의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터로 모여서 하잖아요. 터 모임에는요,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모이셔서 나의 영성을 훈련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진실한 깊은 삶 나눔을 하겠다. 그것도 영성의 관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서적을 읽겠다. 어떤 아주 좋은 한습지기가 신앙서적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서적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눈 이유는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인데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터. 한 터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터기들과 100번 읽겠다는 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한 것처럼 느껴보십니다. 여러분, 한 터에서요, 요한복음을 터기들과 100번 읽겠다 한 터가 있습니다. 요 제일 앞자리에 쭉 앉아 계시는.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요한복음을 100번 읽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터기들이 그 당시에는 초신자인들에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예절 때까지 계속 성경 읽기에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일 때 요한복음 100번 읽기를 한 거예요. 그 터에서. 이것도 영성, 각 터에서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성 읽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일기로 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강조할 거지만은 큐티 나눔입니다. 여러분 터에서요, 아홉 개의 터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터에서 모여서 이번 주 어떻게 지냈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곱 가지 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영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터는 우리 터의 영성의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겠다. 한습지기들도 지금 정돈하셔야 하고, 오늘 터기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끝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그 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겁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도 있는데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가 3월까지 되면 또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계속하여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명만큼이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필독서를 이제 좀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반 정도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필독서를 다시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필독서는 세이비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은 자신의 은사를 알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가 모이지만, 이 소수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책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세이비어 교회 책을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안 읽으셔도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이비어 교회는 72년 후의 결과입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1947년에 세워졌는데,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1947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고 철저한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터모임에서 매번 사명을 나누고 매번 비전을 나누겠습니까? 뭐 그렇게 못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똑같아요. 그냥 다른 구역 모임과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터모임은 이 사명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이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진실한 삶 나눔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이 방향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72년 후가 되면, 한숨은 지금 9년인데, 72년 후가 되면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처럼,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훨씬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명의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doing이 아닙니다. 사명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사명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재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도구로서 사명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게 가치와 사명입니다.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좀잘 살고 계시는 거 보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적 잘 산다는 뜻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날 보내신 분. 요한복음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원리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를 보내신 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요, 33년 사셨던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 하나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은 이에 처절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마지막 딱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분리된 적이 없지만 딱 한 번 분리됐는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분리됐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무력한 자의 패배가 아니고 소명을 완전히 이룬 자의 귀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의 마지막 말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받아보면 지금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가정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나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여러분의 삶의 힘든 무게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는 길은 울면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신을 향한 사명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다른 곳이 아니고 터모임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터모임 7가지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뜰 텐데 자 한번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7가지. 여러분 이 7가지 하고 나서 내리고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시작. 터모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터모임은 은사를 찾는 시간이다. 네 번째 터모임은 사명. 다섯 번째 터모임이 주목하는 시간은 미래다. 여섯 번째 터모임은 다양해야 된다. 이 안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터모임은 한 명이 있더라도 가능하다. 자, 내리주시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년이 되면서 우리가 터모임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2기 사역 앞에서 그래서 함께 각 터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있습니까?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교사 세미나를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두 번째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는 흥덕 마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흥덕 마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로 이 고민이 모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안 오는 사명을 받은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한 번을 오십시오. 한 번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세번 있고 마지막 주는 없어요. 마지막 주 없는 이유는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도 한습적인 모임 때그 얘기가 나왔어요. 주일날 딱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상을 딱 펼치면은 자연스럽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는데 터 식구들끼리 딱 모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점점 이렇게 터 가족들끼리 알게 되어지거든요. 원래는 그냥 그 시간에는 여러 명이 섞여서 함께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주중에 터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주일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것의 첫걸음으로서라도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한습지기 가정에서도 좋고 터기들 가정에서 좋고 돌아가면서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터모임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교회가 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분들을 이번에 그 우리 뉴질랜드 DTS 팀들을 집에 불러서 함께 자면서 다른 그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다른 가정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만남의 시간으로서의 그 금요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때는 우리가 뭘 하기로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 때는 교회에서 식사가 없지만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그 주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도지를 그냥 안 봐도 나눠주는 데 저는 흥덕 여러분 이마트 앞에 가면요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 서 있는 거 아십니까? 서 있어요. 사람들 서서 나눠줍니다. 흥덕 이마트 앞 흥덕에 교회가 몇 개인데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꾼 파수대 나눠주고 있고요. 아니 거기 서가지고 그걸 이마트 앞에 서가지고 서서 이제는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눠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아보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통 교회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 주는 우리가 이제는 식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주로서의 그 터모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저는 이 터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책임지시고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숲의 터모임을 축복하시고